오늘 설교를 열어가면서 오늘 집중력 테스트를 한번 하고 이렇게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집중력 테스트를 잠깐 할 건데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10초 정도의 영상이 하나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농구공을 이렇게 서로 패스할 거예요. 그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할까? 이것을 세는 실험입니다. 뭐 아침부터 저런 걸 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마치시는 분에게는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블레싱 카페에서 맛있는 걸 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맞추면 진짜 사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신 딱 이렇게 잡으시고 영상 딱 보여드릴 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과연 몇 번 패스를 하는지 그걸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집중하는 모습이.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것을 이제 딱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나누십시오. 몇 번이었는지. 자, 나누셨죠? 자, 여러분 몇 번이었습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틀리는 분들이 많네요. 와, 저는 다 맞힐 줄 알았거든요. 정답은 16번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테스트의 결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고릴라 보신 분? 와, 대박! 이 영상을 사실 이 1999년에 이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하고 데니엘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이 연구한 영상이거든요. 실험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를 발견했는데 50% 미만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셨어요? 고릴라 나온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릴라 보셨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와, 이분들 표정이 굉장히 지금 난 봤다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커튼 색깔 바뀐 거 보신 분? 못 보셨죠? 솔직히 이것까지 난 봤다. 오, 보신 분이 있으세요. 와, 우리 교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이 영상을 보다가 검은 옷 입은 자매가 한 명이 싹 빠지는 걸 봤다. 이건 또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 1999년에 이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하고 이 데니엘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이 둘이서 이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게 우리의 선택적 집중,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기로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정말 뭐 고릴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커튼이 바뀐 거 못 보신 분도 있고 사람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그저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만 그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자 하고 이제 물을 건너서 이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라는 말씀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시는 장면이 오늘 스토리의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풍랑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냥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풍랑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풍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히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너무 송구스럽지만 저는 뭐 오랜 세월 살지 않고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저는 이 갈릴리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만난 이 제자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그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큰 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맥적으로만 봐도 이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짐작이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는, 무슨 단어로 이제 나오냐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메가라는 말은 아시죠? 엄청 컸다라는 말이겠죠.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지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풍랑이 아니라 지진과 같은 엄청난 풍랑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단어, 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는요, 이 마태복음 27장에 5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백부장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의 일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적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이스모스 메가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3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루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 그 학교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캠퍼스에서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이 친구가 있던 학교는 어디냐면 포항공대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한 4-5시간 걸리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로 따지면 이제 버지니아텍 정도 되겠죠.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예배를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기특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갈게. 그러고 나서 이 친구한테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귀한 목회자 아닙니까? 신방을 5시간, 그 친구 한번 보려고 5시간을 달려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쐈다 이런 표현.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갔더니 이제 새벽에 출발했는데 점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들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뭘 먹여야 그래도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표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맞다고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올유캔닛 이런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너무 기특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홀려가지고 스시집에 갔어요. 올유캔닛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특하니까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스시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야, 너네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진짜 마음껏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뭐, 마음껏 막, 목사님 이것도 시켜도 돼요? 이것도 시켜도 돼요? 다 시켜. 그랬더니 다 시켜요, 진짜.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먹을 거를 시키고 나니까 음식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마치 이 친구들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은,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은 이 포항 땅에도 여전히 계셨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포항공대지만 과학이 막 지배하는 이 학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선포까지, 막 덕담까지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많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제 지갑을 열었죠. 그래가지고 막 사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아, 얘네들 이제 드디어 집에 보내면 되겠다. 그러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딱 섰더니, 인사하려고 섰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후식은? 와, 정말 풀코스로. 그래가지고 그땐 제가 딱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비싼 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서 바다가 보이는 이 해수욕장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또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여러분 햄버거를 시키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방금 스시를 거의 베드로처럼 먹었는데 또 햄버거를 시키더라고요. 디저트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다 사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해요. 제가 이곳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이제 신호등에 이렇게 차를 태우고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딱 차를 세우고 있는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내동강이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눈앞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눈앞에서 보여진 광경은 뭐냐면 이 전봇대 그 사인들이 갑자기 엎어지는 거예요. 땅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상점들은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재난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유리들이 하나씩 다 터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그때가 한국에서 이 포항이라는 이 지역에 5.5 강도의 지진이 이제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 서울에 살던 제가 하필이면 신방을 갔는데 그날 간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그걸 경험시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지진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잠잠하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시선이 막 도둑맞아 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뒤에 탄 아이들이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포항 땅에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런 은혜를 나누던 아이들이 지진을 마주하자마자 갑자기 입에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앞에 목사가 운전해주고 있는데 시선을 도둑맞아 버리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시선에 도둑을 맞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문제한테.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만을 주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진이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땅에서 지진을 느껴도 이렇게 무서운데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배에서, 그 당시 배가 뭐 좋았겠어요? 근데 그 정말 무너져가는 그 배 위에서 지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를 넘어선 고난의 문제라고 여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4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 상황에 우리 주님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의 삶이 조명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집어삼켜질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고 주님은 내 안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남은 존재로 그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씨름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어부 출신이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 주님 좀 일어나봐요. 주님 좀 일어나봐요. 지금 잠이 와요? 풍랑 소리 안 들리세요? 파도 소리 안 들리세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세요? 라는 그러한 태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일어나 보라고. 우리 구해달라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마치 이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좀 집중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늘 거듭 얘기하지만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오늘 23장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앞에 18절부터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 너네들이 예수님 따라오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 풍랑 안 만날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의 핵심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길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제자의 길은 달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에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겠다 그래요. 아, 안다고. 아, 고생하는 거 안다고. 가겠다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따른 길에 첫 번째 만난 장면이 이 풍랑이었고 이 지진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좀 일어나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하니까 우리 제가 이걸 청소년들한테 설교했더니 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얘기하다가 아마도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는데 제자들이 깊은 잠에서 깨워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렇게 상상력 발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어디 안 가.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의 배에 함께 타고 있어. 어떠한 풍랑과 바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나 못 죽여. 바람과 바다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지었어. 나 너희들하고 한 배에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저거 다 잠재울 수 있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것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시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우리 신앙이 오프, 꺼져버렸어요.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작게 보였어요. 크신 문제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을 너무 작게 보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꾸짖으시고 얘기하십니다. 26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바람과 바다 꾸짖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서핑하러 갔을 때 너 바람 너 잠잠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까? 바람과 바다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창조주야. 봐. 나 십자가 사명 감당해야 돼. 인류 구원하러 이 땅에 왔어.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것도 날 죽일 수 없어. 라는 그 주님의 명령.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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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괜찮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 안 괜찮아요. 그것도 풍랑을 넘어서 지진 것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안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목해요. 하나님 작게 봐요. 아니, 하나님은 마치 아까 실험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 아니, 그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 실험의 결과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목하다 보니까 주변 것들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완전히 주목하고 간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변화가 있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 시선이 도둑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후렴구가 저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그 풍랑과 파도를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그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머니와 누나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내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20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른 땅으로 이제 이민을 하시지만 저는 서울로 이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노안인 이유는 그때 너무 고생을 했나 봐요. 세월을 얼굴로만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 나이 때 이런 얼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도대체 몇 살이야? 생각하는 그 나이보다 어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심지어는 가족들의 용돈까지도 제가 돈 벌어서 용돈까지도 보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이 지진과 같은 파도를 한번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대학원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온 그날에 다음 주까지 돈을 입금을 안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자금도 시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집 여성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말하는 순간 또 그분들도 고민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돈이 있는 게 정말 부러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눌 존재가 있다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 돈이 없으면 그거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굉장히 1차원적이었어요. 나의 행복의 기준은 돈, 뭐 어떠한 것들이 가져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부재하시고 나니까 그 존재의 부재가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기도골방에 가서 수업도 안 가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골방에 가서 따졌어요, 주님. 주님, 왜 난 아빠 없어요? 왜 나한테 하필이면 그런 시련이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고난의 문제 나 혼자 통과해야 돼요? 왜 난 외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 이 사역자의 길로 보내셨으면 알아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문제에 완전히 시선을 도중 맞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풀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거 베푸시는 선하신 주님인 거 너 모르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막 봤는데 제 안에서 터지는 마음. 나 아빠 있었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 뒤로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시선을 완전히 빼앗겼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잠자고 있었지, 영적으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 안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면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통과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다면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 어떠한 지진도 저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만큼 설명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선언해 주고 싶어요. 마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마태는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함께의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28장으로 맨 마지막 말씀을 가보니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18장 20절 중간에도 복음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이민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이 배에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느라 우리가 시선을 도둑맞아서 문제를 주목하느라 그 배귀퉁이에 어쩌면 우리가 배귀퉁이로 주님을 몰아간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웠으면 좋겠어요. 도둑맞은 시선을 되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사는 인생 완전히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더 이상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풍랑과 지진과 어떠한 모든 것들도 사망도 나를 끊어내지 못하는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선을 되찾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시선을 도둑맞았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느라 내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이전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요.
성령이 나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네.
그리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황폐한 땅 한 가운데라도 바다 가운데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되니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에 가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작고 초라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결단을 담아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예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문제 가운데 시선을 완전히 도둑맞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 어디 안 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인생의 배에 함께 있어. 나를 밀어내지 마.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마주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올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도둑맞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인생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는 문제를 주목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주목하느라 시선을 도둑맞아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함몰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인생의 배에 너의 가정의 배에 너의 직장의 배에 너의 수많은 배에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이 모든 세상 만들었고 이 모든 세상 다스리고 있고 너의 훗날까지도 모든 영역을 인도해갈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우리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KCPC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